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에 대한 사역에 관한 어떤 평가 또 그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자 그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은장색이라고 하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기보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외의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자 이렇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에베소 서기장의 만류로 소요는 그치게 됩니다. 소요는 그쳤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돌아본 후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바울의 청을 받고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고별 설교의 전체적인 전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 안에는 빠지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과 또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부터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간교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주를 섬겼고 또 내가 어디에서든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실은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또 저희가 지금까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본 상황 속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상한 데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내어주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증인을 서기도 하고 또 이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여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여서 이제는 자기가 반대하였던 그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그 핍박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을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결성된 집단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각오한 사람이 한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바울을 못 죽였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유년부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못 죽여서 도적이 되었다. 그게 이제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고 믿는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생명에 많은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사역이 자꾸 반대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반대를 받죠. 철학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오히려 헬라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조롱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반대와 핍박을 받았죠. 결국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반대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 큰 핍박과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마음의 열심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답을 바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주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대단히 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또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사명으로 맡겨져 있고 또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알기에 이 일을 해나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나 결심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늘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지만 자신이 사역하는 내내 부딪히고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받고 또 비난도 받고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상황들 자체에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고 그리고 쓰러지고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께서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무척이나 힘들고 그 마음이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때에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사역을 내가 이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가 멈추지 않고 사역할 때에 주께서 이뤄놓으신 결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처지에 놓여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잡혀서 이제 죽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주께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의 사역은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도 그 배가 풍랑 가운데서 위기를 겪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사명을 맡겨둔 종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격려에 힘입어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붙들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고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들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사역 안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렸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4년 북장로 교회에서 우리나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해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 땅을 바라보면서 적어놓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는 그저 잠잠히 주의 일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참 은혜롭지만 그가 처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느낀 그 감정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망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절로 토해져 나오는 비참한 비명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에 좌절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속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로서 자기 앞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 앞에 겸손히 순종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소망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는 싹 없애주시고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 바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기도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라본 미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초대교회가 경험한 부흥을 우리도 맛보았습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주께서 당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에 대한 결실, 또 그 결실에 의한 감격,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결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근거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다. 그러나 너 고난 많이 받을 거다. 넌 고통스럽게 이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때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반대받고 회방받고 거부당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어려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길에 들어서서 충성하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실 일들을 바라보고 일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누구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의 삶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들은 해결책이 내 손에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황해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러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이 기도가 나오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저를 이끄시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내 삶에 이미 채워져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겸손히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여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결실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를 그 사실을 붙들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목적하신 것들을 다 섭리에 두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주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놓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느 영화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송강호가 한 대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래. 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데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낙심과 좌절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가는 그 길이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도 그러나 그 길 끝에 주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걸어나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곳은 가나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뭐 지방 여기저기로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뭐 부산에 몇 시간 걸리고 뭐 광주에 몇 시간 걸리고 뭐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오래 시간이 걸려도 일단 고속도에 들어서서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목적한 대로 가는 거죠. 중간에 차가 밀리고 사고 난 차 때문에 더 밀리고 길이 험악해져서 밀리고 밀려도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고 싶었던 식구들의 얼굴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일들이 다 주님이 섭리에 두신 대로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와 회방이 있었어도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 그 길을 갔다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쉽게는 올라가지 마세요. 왜? 붙잡히니까. 붙잡혀서 고통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와 비슷한 말이 또 뭐 있습니까? 후위를 도모합시다. 이게 결국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지금까지 일해오신 주님의 역사가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결박과 환란 때문에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거기를 뚫고 더 나아가 결국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으면 무언가 안 좋은 일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아무 염려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기도 쉽게 하세요? 그럴 리가요. 저도 죽을 것 같이 기도합니다. 이 길 가는 걸 누가 쉬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고 약하여지고 떨었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은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는 주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풀어내시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서 어떤 응답을 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 일하심에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이 종이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자. 아파하면서 가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결국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다 받지 않았습니까? 뭘 먹지를 못해요. 뭐 덜 쓰지를 못해요. 아니면 어디 뭐 못 가는 데를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돌아봐서 하나하나 챙겨보고 다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고 있는가,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고 이제 더 힘내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생애를 바쳐야겠다. 바울의 그 비장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주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고백,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그 증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오늘 여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반대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고 약하여지고 떠는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시간과 이 정황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래서 섭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